주기도 오늘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전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환기 대화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5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화, 영혼의 환기, 마음의 환기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대화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화라는 것들을 통하여서만 다른 사람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나와 같이 느끼고 있다면 위로받습니다.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인 확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들을 내가 느낄 때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꼭 이런 건 아닌가? 하고 내 감각, 감정의 확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확신과 지지를 얻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도 맞다라고 생각할 때 난 지지받고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근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관점을 얘기할 때 나는 내 생각에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는 계기를 만납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확장을 경험합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가 아 이것보다 조금 더 넓은 생각과 넓은 감정이 있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에만 빠져 있다가 내가 커다란 세상의 일부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확대를 경험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더 큰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잃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양날의 검이겠지만 좋은 측면을 얘기합시다. 내가 바른 방향을 갖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지지받고 위로받는다면 내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좋은 대화였다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꺾고 내가 잘못된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영혼의 환기, 마음의 환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창을 열고 내 안에 묵은 생각과 감정, 묵은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바깥쪽에서 좋은 공기와 감정, 생각들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섞여서 더 나은 내면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는 내면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대화가 없는 내면이라는 것은 환기가 되지 않는 방과 같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방은 묵은 감정과 묵은 생각이 점점점 무거워지다가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방에 딱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숨이 쉬어지지 않게 산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 묵은 공기가 생기가 없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대화가 되지 않는 마음은 환기되지 않는 방과 같아서 미숙한 생각과 감정이 다듬어지지 않은 채 점점점 힘도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대화를 잘 하십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할 줄 아는 것과 대화를 할 줄 아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시동 걸 줄 알고 핸들 돌릴 줄 알고 브레이크 엑셀 밟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것과 운전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은 이 조작을 이 도로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나갈지를 알아야 운전이에요. 그렇죠? 이건 운전이 아니에요. 키 돌리고 밟으면 앞으로 간다. 그건 운전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길에 나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내가 말을 할 줄 아니까 대화를 할 줄 안다?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요. 그냥 좌충우돌하다가 끝납니다. 대화는 그것과 다릅니다. 대화는 따로 배워야 합니다. 대화는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화를 하려면 정돈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내 속이 정돈돼 있어야 이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의 가장 큰 첫 번째는 다른 그 무엇이기보다 일관성 없는 내 내면이 어떠한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내는 과정이에요. 정돈의 두 번째는 표현의 정돈이에요.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을 하는가를 내가 정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표현 방법을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돈이에요. 자기 내면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정리돼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왜 전달하고자 하는지 정리돼 있어야 돼요. 이게 정돈이에요.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경청은 듣는 거죠. 그렇죠? 그래 네가 얘기해봐 라고 참고 두 시간 듣고 이제 난 경청했어, 이제 내 차례다, 이건 경청이 아니죠. 그렇죠? 경청은 첫 번째 뭐예요? 나와 전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일단 접어놓고 이 사람이 어떤 전제에서 어떤 사고의 구조로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맥락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경청이 아니에요. 근데 못 들은 거예요. 똑똑해야 경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전제를 갖고 어떤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가 내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전체가 쭉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래서 이렇다는 얘기지라고 하면 그래 라고 그 사람이 동의할 정도, 이제 내가 내 얘기를 알아들었구나 할 정도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경청을 하려면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 필요해요. 경청이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아, 최소한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가 내가 어느 정도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네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내한테 느껴지는 공감이 경청이에요.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한쪽 공간을 임대해 주는 거예요. 내 내면에 한쪽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이 사람의 사고는 어떠한 사고에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느끼고 있어가 내가 이해되어지고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경청이에요. 세 번째는 교감입니다. 경청과 교감은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그렇게 경청한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충분히 수용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 생각 감정을 내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난 어떻게 느껴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표현해내고 그것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 교감이에요.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 넌 이렇게 느끼고 난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내 느낌이 너한테 어떤 느낌을 주고 네 생각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구나 라는 서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게 교감이에요. 그래서요, 대화는 결론을 내지 않아야 좋습니다. 대화는 결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감까지가 있는 거지. 반드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대화 자체로 두 사람에게 세계의 확대를 경험하게 해줘요. 내가 100% 동의하진 않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 사람과 생각을 나눌 땐 좀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구나. 난 이렇게 느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의 느낌을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땐 배려할 수 있다면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고 때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저 사람도 알고 있다까지. 대화의 결론은 우리가 하는데 원 스피릿,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간과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를 상당 부분 바꾸어내죠. 기억을 하나를 추가했는데 이건 뭐 중요한 맥락들은 아니지만 대화를 하는 거는 일회적이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과 깊은 좋은 교감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럼 다시 만나서 한 달 뒤에 대화할 때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대화가 출발해야 돼요. 만약 그 사이 이 사람이 그 대화를 다 잊어버렸으면 그럼 이건 의미 없는 대화라고 느껴지겠죠. 그렇죠? 또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기억이에요. 좋은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걸 적어 놓으세요. 기억력이 안 좋으시면. 기억력이 안 좋으시면 적어 놓으세요.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화를 했을 땐 적어 놓습니다. 반복해서 봅니다. 그렇잖아요. 한 3시간 막 얘기하다 보면요. 좋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안 적어 놓으면 큰 실수를 해요. 반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친밀한 사이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본문까지 오늘 들어왔는데 좀 시간이 걸려 미안해요. 그 다음 미숙한 대화 얘기를 해보죠. 그럼 어떤 게 미숙한 대화인가? 대화를 할 줄 잘 모르는 사람, 말은 배웠지만 아직 대화는 배우는 중인 사람. 대화의 방법을 알면 미숙의 방식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숙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미숙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정돈되지 않은 것을 오는 미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 생각이 정돈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을 막 합니다. 말을 막 해요. 그럼 듣는 사람은 어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건 사실 무례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야 정돈이 된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지한 대화일수록 그렇죠. 물론 모든 대화 이건 좀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진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신 건 좋지 않아요. 그럼 본인도 확신 없는 얘기들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대화는 맨 먼저의 미숙한 뭐냐면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미숙하면 두 번째는 목적성이 정돈되어 있지 않는 거겠죠. 이 사람이 내면이 잘 정돈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말하기는 해요. 근데 들으면서 목적성이 정리되지 않는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말이 너무 장황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하는 이유가 뭔데 목적이 뭔데 무슨 말을 나한테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주제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을 나한테 얘기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어떤 공감을 얻고 싶은 거야 뭘 나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본인이 그런 목적성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얘기가 장황해요 그럼 내가 알아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돈되지 않고 대화를 시작하면 내 말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말이 되거나 장황한 말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두 번째, 경청이 없는 대화겠죠. 경청이 없는 대화는 무엇입니까? 경청이 없는 대화. 세 가지죠. 상대방에게 그냥 내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말하는 거. 상대방의 이야기의 생각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건 됐고 넌 모르는 거야. 뭘 모르니까. 내 이야기의 맥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빨리 배워, 받아 적어. 전제는 이거고 논리는 이거고 결론이 이거야. 너무 완벽한 논리잖아. 왜 이걸 이해를 못해? 다시 한번 들어봐. 이 말을 모르겠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자기가 강연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건 이제 좋은 대화가 안 돼요. 경청이 없으니까 대화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네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 논리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시면 대화가 안 돼요. 내 논리가 충분히 전달되면 돼요. 그렇죠? 거기서 멈춰야 돼요. 경청이 없는 대화의 두 번째는 내 논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입장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어. 내가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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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장을 계속 쏟아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입장을 생각해. 내 입장이 이러니까 너는 당연히 이 입장이 이런 걸 알면 넌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정해져 있잖아요. 빨리 너도 같이 나랑 슬퍼하란 말이야. 내 편을 들란 말이야.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욕해. 내 입장을 들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냥 경청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환상의 부부는 누구겠어요?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는 남편과 자기 입장을 관철하는 아내가 대화를 하면요. 정말 아름다운 대화를 의미 없이 수없이 할 수 있어요. 그쵸? 계속 개와 고양이의 대화죠. 그리고 계속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둘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경청이 부족하면 미숙한데요. 듣질 않은 세 번째, 교감이 부족한 경우도 있죠. 교감이 부족한 건 어때요? 교감이 부족한 건? 내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잘 전달해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잘 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최종적으로 내가 심판관이 돼서 얘를 평가합니다. 아, 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구나. 그래서 내 관점에서 이런 평가예요. 재판관이. 넌 틀렸어. 이렇게. 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건 난 이렇게 느껴까지 해서 멈춰야 돼요. 근데 내가 우위에 서버려서 내가 최종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대화는 끝나요. 교감이 안 되는 이렇게 교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감 되게 잘한다고 요 얘기는 재밌는 얘기니까 귀 기울여 들으세요. 자기가 교감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인데 교감이 되게 잘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일 교감이 안 되는 사람의 경우는 방청객 리액션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무슨 반응을 원할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반응을 해줘버려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내 진짜 본 마음과 속 생각을 들을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상대방이. 그렇죠? 네가 원하는 그냥 해줄게.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지. 듣고 꺼져. 이렇게. 알았어. 대신 나 힘들 땐 찾아오지 마라. 내가 너한테 지금 이렇게 베푼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자기가 사람한테 잘하고 교감을 잘하고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교감은 부딪힘이에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난 이렇게 느껴까지 이 관계가 조금 틀어지더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교감이에요. 쟤도 나를 느끼고 가야 교감이라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꼈잖아요. 내가 어떤지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거울 역할을 해준 거지. 그건 교감의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에 상당히 미숙해요. 근데요. 누구나 대화에 미숙해요. 그건 여러분 이 중 한 가지에 해당되신다고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언컨대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무엇인가에 해당됩니다. 저는 어디겠어요? 아시죠? 저와 대화를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지 모르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 대화에 항상 목적성이 있죠. 골이 있어요. 제가 막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 목사님이 결국 여기까지 끌고 오려고 그 얘기를 했던 거구나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 대화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 다음이죠. 저는 제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자주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동의하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그 오해 속으로 빠뜨리셨어요. 변명하자면. 자꾸 설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가세요. 거짓말하고 간 거죠. 오늘 설교가 별로였어요. 싫었어요. 듣기 싫었어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라는 모든 말을 아, 목사님 오늘은 되게 어렵네요 라고 하고 가세요. 그럼 나는 맞는데 내가 상대가 이해를 못했구나 라고 제가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야 라는 표정을 저를 쳐다보세요. 그때서야 깨닫죠. 아, 친구가 설교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었구나. 동의하지 않는 거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춘 단점이 있어요. 저는 애써 경청을 배우고 있어요. 배웠어요. 저는 되게 경청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제가 얼마나 성숙한 인간이 되셨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저를 10년 이상 지켜보신 분들은 제 안에 경청의 범위가 얼마나 많이 확대되는지 깨닫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일하신다고 고백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전히 저는 경청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평가합니다. 심판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쪽이죠. 원래 관찰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람마다 단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입장을 되게 관찰하려고 해요. 끝없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이 자기 논리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몰라. 모른다는 거 난 알겠어. 그냥 그런 라디오처럼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와요.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해주면 깜짝 놀라요. 그런 얘기였나고 내 얘기가. 그래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정리를 대신해 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되게 즐겨하고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셔서 막 이렇게 틀어놓으세요, 라디오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깨닫고 돌아가시죠. 그건 혼자 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건 상담이 아닌데 사실. 그건 나를 약간 어플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어플처럼 쓰는 거예요. 그건. 마음, 생각, 정리 어플. 그래서 막 떠들면 문장이 후식후식 정리돼서 나와. 괜찮은데? 사람마다 단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미숙함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보면 저는 제가 보기엔 그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요. 리액션만 하고 있을 뿐. 속마음을 누구랑도 나누지 않아요. 사실 속으로는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면서 거짓말쟁이. 사실 싫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따위로 살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그랬겠다. 막 그러고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내 본 모습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는 그런 날은 계속 약간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너 힘들어. 내가 오늘 힘들어서. 사실 네 얘기가 힘들지만 내가 오늘 힘들어서. 거짓말쟁이들. 우린 다 단점이 있어요. 우린 다 대화의 미숙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미숙한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대화는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어요. 대화는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요. 대화는 굉장히 천천히 늡니다. 내 미숙을 알고 내 대화를 늘려나갈 때 나는 더 풍성한 마음의 환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오늘 설교인데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여러분 대화는 테니스 같은 것이어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면 대화를 해도 그 경기는 경기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슈퍼 에이스가 저랑 테니스를 쳐봐야 그 사람은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공이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대화에 미숙한 사람과 잘 대화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말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풀어나가지 않으면 내가 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랑 말을 하냐면 대화에 미숙한 사람이랑 말을 하게 돼요. 왜요? 대화에 미숙한 애는 대화에 미숙한 애를 못 알아보거든.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상처를 받아요. 왜 쟤는 지 말만 해요? 막 하고 막. 쟤는 지가 재단에서 제일 잘났대. 쟤는 계속 얘기해. 쟤는 자꾸 평가해. 막.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화는 불편하다. 대화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다른 사람과 말하는 건 시간 낭비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어요. 이건 엔진에 시동 걸고 핸들만 돌릴 줄 아는 애가 차를 갖고 도로에 나간 다음에 운전은 자살 행위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논리 구조예요. 당연하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위험한 짓이에요. 미숙하다면 조심스럽게 대화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배워가셔야 내가 다른 좋은 사람들부터 마음의 환기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나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사이에만 서 있게 돼요. 이게 대화를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대화를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오늘 설교는 이거죠. 대화를 못 배우면 대화를 못하는 그 미숙함이 기도에 영향을 줘요.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랑 이야기할 때에도 대화의 미숙함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화로서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요즘식으로 생각 좀 하고 얘기해. 되죠? 대충.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정리되지 않고 말을 해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잘 몰라요. 이게 좀 재밌게 우스꽝스럽게 오해하지 마시고 농담 삼아 얘기하면 그래서 정리되지 않고 말을 많이 잘 정리되지 않고 막 말하는 사람이 통성기도 잘해요. 정리하고 얘기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통성기도가 어려워요. 오히려 막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평소에도 그랬던 사람은 통성기도 너무 잘 돼. 그냥 난 원래 어차피 별로 생각 안 하고 얘기하거든. 그냥 막 말을 쏟아내는 거지. 그러면 통성기도의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문장이나 이슈 주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는요, 같은 문장과 패턴을 반복하시는 거지 어떤 맥락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큰 중심 주제를 향해서 내가 여러 가지 문장을 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도가 통성기도형이라면 이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말을 막 쏟아냈는데 한 30분 동안 막한 시간 동안 막 이렇게 쏟아내고 딱 일어났는데 오늘은 무슨 기도를 드렸으라면 몰라. 왜 그냥 막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한 30분 동안 말을 했다는 거의 의미를 둬. 그건 조금. 하나님께서 미숙한 대화의 방식이에요. 그냥 정리되지 않고 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미숙한 대화의 방식. 일방적으로 경청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위로하세요. 빨리. 일방적으로 쏟아내요. 경청이 없어요. 평가해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아, 내 생각이랑 다르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이렇지 뭐. 이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항상 이렇고 이건 나한테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나랑 생각이 달라. 하나님 매번 이런 식이야. 자기 입장만 있지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았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리액션 어떻게 해요? 방청객이 리액션을 하죠. 주여 주 뜻대로. 그 말이 부담스러우면 주님 저를 안타깝게 여기소서. 제가 나약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는 중심을 보시니까. 속으로는 막 평가 다 했으면서 겉으로만 방청객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럼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랑 그럼 부담스럽다. 여기 하나님 계세요? 에어컨 좀 킬까요? 난 조금 더운데 괜찮겠어요? 여기 하나님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말만 막 한 시간씩 하고 가. 본인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해. 하나님 알잖아. 제가 무슨 말하는지 본인도 모른다는 거 그렇지. 한 시간씩 하고 가. 그리고는 나는 너무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나눴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와서 갑자기 자기 입장만 미친 듯이 나한테 막 욕하듯이 얘기해. 하나님 이거 빨리 하라고 왜 안 하냐고. 막 뭐라고 갔어. 아 내가 주님께 간구했더니 응답받을 거라고. 그래서 얘는 또 들어. 그래도 이번에는 들어요. 그래서 들어. 그래서 듣길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때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하나님께 그런 선하신 뜻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나가면서 아 뭐래 하고 가. 근데 난 들려 그 소리가 그 마음의 소리가 다. 근데 셋 다 기도의 용사래. 그럼 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지? 그럼 그런 기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 간구해. 우리 다음 주에 간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무조건 해야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 내가 애인데 여긴 장난감 가게고 엄마가 망설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워야죠. 누워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일단 해보는 거란 말이야. 이번 기도하는 애들 보신 적 있지 않아요? 막 누워야 막 이러다 엄마가 한 10미터까지 다 갔더니 되게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최선을 다해보는. 걔네들은 뭐라도 할 거야. 일어나요. 그냥 해본 거야. 그냥 그런 강구의 기도가 있죠. 그런 강구 기도가 있는데 매번 그런 식이면 엄마한테 얘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큰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인생 경험을. 그렇죠? 저희 이 아이도 한 번 딱 그래서 한 번. 플레이룸이 닫았는데 끝났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얘가 닫았어 이 하나. 안 가겠대. 네 살 땐가. 5살 땐가. 그래서 제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 뭐지?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어요. 얘는 다음부터 다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야, 나 닫았어. 명확한 기호를 지켜야 하잖아.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신앙적 미성숙이 아니에요. 신앙적 미성숙이 아니에요. 그냥 대화라는 기술을 못 배운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저 이게 좀 안타까워요. 가끔 대화 기술을 못 배웠어요. 이분이 대화 기술을 몰라요.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한테는요, 그 다른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대화로밖에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을. 그럼 이 사람 대화에 미숙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되게 무례한 사람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기적인 사람을 보이기도 하고요. 멍청한 사람을 보이기도 해요. 그 실제가 안 그런데도 이 사람이 대화 기술, 자기를 표현할 수 못으니까 그렇게 전달된다고요.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괜찮기도 하지만 대화의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의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엉켜버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못 나가고. 그러니까 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강구의 기도도 있고 묵상의 기도도 있지만 무슨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대화의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대화의 기도에 가장 먼저는 뭐겠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대화의 기도. 내가 정돈돼야죠. 그렇죠? 내가 정돈되는 게 가장 먼저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많이 내지 말라. 꿈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소리가 나타나니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에 대한 거? 이 근본적으로 다 정돈에 대한 거죠. 그렇죠? 내가 그냥 많은 말들을 막 써내면 거의 멍청한 소리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고 함부로 말을 열면 거기 진짜 들어야 되는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어떤 기도에서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얘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보고 싶어. 내가 어떤 상황이어서 이 부분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라는 내가 무슨 내면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가 정리되어 계셔야 돼요. 그게 없이 대화하면, 기도하면요, 기억되지 않습니다. 리셋이에요, 항상. 그럼 대화의 정서만 남지, 대화의 가치가 남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정돈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 전에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도 강구기도 할 때도 있지만 기도 전에 대화 기도 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묵상이라는 도입부, 명상이라는 도입부, 돌아봄의 시간이 먼저 필요해요. 내가 요즘에 어떻지? 그래서 나와 잘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나와 잘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과 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대화에 대한 대화 상대는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겠죠. 내 자신과 대화해야 돼요. 내가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지. 외면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을 정돈하는 내 자신과의 대화. 정돈의 시간이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됩니까? 정돈한 다음에 고백하셔야 되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청하셔야죠.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경청의 전제예요. 하나님이 전체를 봐요. 나는 부분을 보고 나는 무능해요. 하나님은 유능해요. 전체를 보고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분은. 나는 땅에 있어요. 나는 부분을 보고 유능하지 않아요. 이 둘 사이에 대화할 때 뭐가 생기겠어요? 존중이 생기겠죠. 여러분, 내가 내 의견을 막 이 사람한테 쏟아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입장을 막 이 사람한테 쏟아부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 마음엔 존중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불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뭔가 내 인생의 계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아, 제가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사실 요렇고 요렇고 요런데 그럼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다 들을 마음이 있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그 사람들 백종원 알아요? 개인적으로 뭐 있어요? 왜 그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 욕을 먹어요? 이 사람은 나보다 권위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안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부끄러운 개인 프라이버시도 다 까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해주는 막말 같은 말도 듣는 거예요. 왜? 이게 저 사람이 정말 더 똑똑한 사람이고 이걸 날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두 가지 대전제를 믿기 때문에 두 가지 대전제를 믿으니까 지엽적으로 기분 나쁘게 얘기한 거 나랑 생각이 다른 거 이런 것들도 꺾으면서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늘 백종원만큼도 인정을 안 한다니까? 우리는 말투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그럼 그냥 이 솔루션 안 할래요? 빠져 그냥. 하나님 없이 할래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존중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다. 이게 존중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어요? 경청이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감정은 어떠세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입장과 감정 어떠세요? 그걸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청.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교감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서 응답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매번 회의적인 구도로 여러분들 기도를 다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상당 부분은 오픈엔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운명론적으로 결정놓지 않으셨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상당 부분은 오픈엔딩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선택해가는 거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은 내가 고집 부리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내가 좀 더 따라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교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입장과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에 내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음이 안 돼요. 저는 지금은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저 아직은 이렇게 하려요. 이것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 또 뭐라고 하시면 또 뭐라고 하고. 대화예요. 하나님이 오픈엔딩을 하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과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대답을 갖고 있으셔서 여러분들 대충해서 그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화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화하신다는 게 곳곳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이제 야 다 죽여. 네가 아브라함 해. 나 얘들 못 보겠다 야. 싹 죽이고 새 출발하자. 모세야, 네가 아브라함하고 내가 네 자손을 할래. 아브라함 자손 말고 모세 자손 이거 하자. 분명히 그랬잖아 하나님 입으로. 그랬다가 모세가 아 왜 그래요 또. 했더니 그래 그럼 용서하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대화하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요나가 화가 나서 도망간 거잖아요. 이 성이 한 달 안에 멸망하리라. 그래놓고 또 저쪽에서 잘 얘기하면 안 멸망시키는 패턴인 걸 아니까 요나가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멸망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멸망이야라고 하면 요나가 왜 도망갔겠습니까? 그 땅의 멸망을 원하는 요나가 신나서 가서 복음을 전했겠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다음에 배옷을 입고 하나님 나를 죽인다고 했어 하고 슬프게 걸어다녀요. 아합 왕이 나쁜 왕이에요. 그 정도 회심할지 진정한 회심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야 좀 미루자. 좀 미루자. 그러니까 그래도 아휴, 저렇게 좀 안 됐다. 아합이 자기의 죄를 하나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쌍한 척만 했어요. 배옷 입고 나 죽인데 그리고 난 벌써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상복을 입은 배옷을 입은 거야. 죽은 사람 입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왜? 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죽인다고 했어. 난 그거 안 죽였어요. 하나님은 대화하세요. 하나님 대화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듣고 뭐 해야 돼요? 교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네가 이렇고 뭐고 이번엔 진짜 멱살 잡고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끌려가세요. 원래 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약간 의리기 때문에 끌려가세요. 하나님께 조금 여유를 주시는 것 같으면 조금 버텨보시고 익숙해지를 구하시고 좀 더 설명해 달라고 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 좀 더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확대되죠. 그러면 내 안에 나는 이런데 하나님이 이러셔라는 그런 내 상사처럼 생각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상사랑 누가 대화를 하니? 하나님을 상사처럼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대화는 끝장이에요. 상사랑 누가 대화를 해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대화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면 내 우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도 좀 알게 되고 하나님 입장도 좀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100%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대화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그 대화 이후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조정되어 있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화의 기도. 여러분 이거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묵상 기도도 필요해요. 간구 기도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얘기 몇 가지 하죠.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정리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고요. 목사님 전 안 들려요. 경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들려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멈춰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100% 공감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가운데 정말 사운드로 말씀하신다면 제일 편한 사람은 누굽니까? 접니다. 제가 왜 매주 설교 준비를 하고 제가 떠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께서 여기, 진짜 떨어지겠다. 주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면 우리가 들으면 되잖아. 목회가 이렇게 쉬워? 월급을 줄이겠지, 하여튼. 안 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기도하다 떠오르는 생각도 있고 네가 살아가다 느껴지는 마음도 있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는 저건 나에게 주신 말씀 같다고 느낄 때도 있고 성경 읽다 어떤 구절을 떠올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죠. 그렇죠? 그 세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죠. 그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대부분 아니고 80%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다 그냥 그 생각이 난 거야. 기도하다가 저녁에 뭐 먹겠다 이런 생각도 나잖아. 그건 응답으로 안 받으면서 왜? 에? 나잖아. 기도하면서 무슨 여러 가지 뭐 엄청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난단 말이에요. 그럼 80%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 20%가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그 20%를 걸러내야죠. 경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산 속에 숨겨져 있는 금괴를 찾는 게 아니에요. 아, 어딘가 주의 응답이 있을 거야. 이것만 하면 어떤 무슨 캐리비안 해적처럼 열었더니 막 금괴가 그냥 막 99% 순도 막 이런 게 그냥 쫙 이렇게 필통처럼 꽂혀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럴 땐 있지. 없진 않아. 있어. 간헐적으로. 있어요. 강권적인 은혜가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죠. 그런 건 근데 어쩌다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응답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 일반적인 응답은 금괴를 찾는 게 아니라요, 사금을 캐는 것과 같아요. 사금을 채취하는 거. 사금을 채취해요. 금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계곡에 있어요. 이 계곡에. 근데 어느 놈이 금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뜰채로 떠서 이렇게 털다가 이거 반짝이니까 이게 금이에요. 야 유리야 버려. 야 손 다쳐. 이렇게 하다가 이게 금이 아니야. 그건 석영이야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건 금이야. 근데 그 금이 금 가루 요만해. 근데 그렇게 거르다 보면 이 사람한테 뭐가 생겨요? 금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죠. 그렇죠? 이제는 대충 치면 툭툭툭 금이 보이죠. 그래서 많아요? 적죠? 근데 그렇게 걸러내다 보면 그게 어때요? 오늘 모은 거 녹이면 동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화 하나를 캔 거란 말이야. 오늘 하루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경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건 사금을 채취하는 것과 같아요. 금괴를 찾는 것과 다르고. 어디 가서 열어봤더니 이게 주님의 뜻이다. 내가 정말 저 나무 밑을 파봤더니 딱 열었는데 그 남자다, 뭐 이 직장이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그 선택만 하면 결정적인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는 선택이란 건 없어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금을 채취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금을 계속 모아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고 저런 생각을 주는 것 같고 근데 기도해봤더니 이건 내 욕심이네. 이건 그냥 그게 생각이 드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구별에 대해서 남고 남는 게 추려다 보면 뭐가 잡혀요? 맥락이 잡히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이러시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 방향성을 좀 바꾸고 있어요. 이 방향성을 바꿔야겠다고 결정할까지 하루 걸린 것 같아요? 일주일에 걸린 것 같아요? 한 달에 걸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기를 바라시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있기를 바라시나? 이거에 큰 장점이 있는데 저렇게 하면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내 생각일까? 내 안에 욕심이 섞여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기는 건 어떡하지? 뭐가 더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소소하게 말씀으로 상황으로 기도 속에서 사금이 쌓이듯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게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체질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나름대로 확신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면 주님의 뜻의 반대가 아니라 이게 크게 하나님의 방향은 이건 맞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청은. 목사님 제가 저도 경청을 해보려고 제가 그 수련회 밤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는데 그날 아무것도 못 들어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8년째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솔직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금을 채취하는 것 같아요.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이 엉켜버린 주파수처럼 우리 쪽에 채널이 잘못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의 용남을 내려놓으시고 상황적인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가득한 생을 내려놓고 듣고자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 얘기, 다른 얘기지만 두 번째, 이 대화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우려스러운 얘기, 이렇게 설교하면 자꾸 모든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배제하는 법을 배우세요. 사람 봐가면서 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화할 만한 분이니까. 하면 대화할 만한 분이니까. 하지만 사람은 사람 봐가면서 하세요. 좋은 대화 상대를 찾아 나가세요. 중요한 사람이랑 같이 대화를 연습해 가세요. 하지만 매번 좋은 대화적인 자세로 인생과 세상을 대하겠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소비되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테니스는 둘이 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칠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나 혼자만 계속 공을 쳐준다? 그럼 내가 기계잖아. 공 던져주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그 사람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건 사랑과 배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뭐예요? 헌신이죠. 배려죠. 돌봄이고. 내가 돌봄과 헌신과 배려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셔야 돼요. 그런 대상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게 대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그렇게 일방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만 가득 차 있다? 라고 한다면 고민하세요. 계속 그럼 여러분 지칩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좋은 대화 상대들 그룹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배려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관계적 대화가 난 좋은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 그런 식의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공 던져주는 것 같은 대화만 하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좋지 않아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배제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건 설교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무시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목회적인 얘기예요. 원래 설교 시간에 제가 목회적인 얘기를 진짜 안 해요. 근데 오늘 좀 합시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저는요, 저희 공동체에서 좋은 대화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에서 셀을 하는 이유예요. 왜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디서도 영적인 대화를 할 곳이 없어요. 영적인 대화는 영혼의 환기가 되게 해줘요. 설교와 달라요. 누군가에게 내 신앙을 말하고 그 안에 있는 신앙을 듣고 이 시간이 교감할 때 우리의 영혼이 환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이게 있어야 교회적인 한 기둥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셀을 만들어보고 싶고 좋은 셀을 이루어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 셀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정직하게 누구도 공격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사실이에요. 우리 부끄럽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가 그다지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걸 나눠야 되는데 처음 생각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나눌 게 없어요. 원래 이상적으로는 수요일에 큐티하다 은혜 받은 거, 목요일에 기도하다 응답 받은 거, 금요일에 적용해서 감동 받은 거, 이런 걸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평소에는 할 데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회사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냥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할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와서 난 이렇게 은혜 받았어. 난 이렇게 고민했어. 아 그랬구나 했더니 와 우리 중에 하나님 일하셨구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셀이에요. 근데 우리가 셀을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가 그걸 아니까 자꾸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느낀 걸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셀은 오늘 설교 듣고 느끼는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었는데 뭘 느껴요? 그렇죠. 그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들은 걸 느낀 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진짜 셀은 내가 이번 주에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영적 얘기가 있어요. 아주 없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만큼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세리 짧게 끝나고 된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별 얘기가 없는 걸 난 아니까. 그냥 짧아도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누어지고 서로 교감되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아예 영적이지 않은 얘기로 그 시간을 다 채워버려요. 그럼 나중에 영적 얘기가 있는 사람이 말하기 어색한 상황까지 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영적 얘기 있는 사람은 샤이하게 짧게 얘기해요. 오히려 은혜 안 받은 얘기를 왜 이렇게 감동적으로 간증하는지 모르겠어. 난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했고 난 이래서 말씀이 와닿지 않고는 되게 길게 얘기하고. 알겠어요. 좀 짧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짧아도 되니까 영적인 얘기를 꼭 나누신 게 세려서 필요해요. 은혜 받은 얘기. 정 없으면 오늘 설교 듣다가 은혜 받는 얘기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셀이 좀 미숙한 이유는 여러분들 자체가 좋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좋은 서로가 서로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거의 다 아는데 여러분들 서로 모르는 게 내가 아쉽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서로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가 셀을 하는 두 번째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은 좋은 사람들인데 대화에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난 4주 동안의 셀 모임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저희 평소 교회 셀 모임보다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있으니까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 별로 관심 없는 얘기는 딴청해요. 안 들어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 다르면 뭐 이거 아니에요? 되게 무례하게 반응이에요. 별로 신앙적이지 않은 얘기를 지금 다섯 명 얘기하는데 오늘 한 시간 모임하는 건데 다섯 명 얘기하는데 자기가 막 2, 30분을 얘기를 해버려요. 일방적으로. 무례해요. 전체적으로. 그 무례함이 섞여 있으니까 모임이 끊어져요.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정리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 일방적으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쏟아내는 거? 내 생각 감정을 사람들한테 관철하려고 하는 거?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평가하는 거? 아, 그렇구나 라고 관람객 리액션 해주고 가는 거? 그런 것들로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하루치면 달라질까? 전혀. 그럼 다른 교회에서는 정말 성숙해서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건가? No.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비열하게 그 사람들을 폄하해버립시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 많은 교회에서는 그냥 스탠다드한 모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프로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거기에 실망하신 거예요. 왜? 그건 거짓말이니까 척한다. 진심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강조해요? 우리는 진정성을 강조하죠. 우린 너무 진심이야.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난 네 얘기 듣기 싫어.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난 여기 앉아있는 게 답답해. 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조리된 진심이어야겠다. 조리된 진심. 여러분들의 진심이 좋은데 이게 날것의 진심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생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것의 진심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조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익히고 좀 굽고 좀 섞어서 다른 사람이 들을 만한 얘기로 자를 거 자르고 가시 좀 빼고. 우리 가운데 아 사실 그래서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사실 이렇게 해가고 있는 마음은 있어요 라고 나눠진다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신방도 되게 은혜 많이 받거든요. 도전도 많이 받고. 근데 왜 서로 만나면 그렇게는 얘기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나누시면 되게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좀. 저는 제 영성에 균형이 없어요. 저는 제 영성에 50%가 개인 영성이에요. 저는 혼자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영성에 40%가 사역적인 영성이에요. 저는 일을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제 영성에 10%만 나눔의 영성이에요. 그게 제 단점이 여러분한테 투영되는 것에 제가 불편함이 있어요. 죄송함 같은 게. 하지만 저는 또 그런 마음을 오래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쟤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나와 비슷한 단점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 나 때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가끔 가는 셀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 모임에 한 군데를 나가고 있어요. 제가 거기 꼭 나가지 않아도 되는 친교 모임. 전 그런데 진짜 안 가요.
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안 만납니다. 전 다른 친구는 안 만나요. 왜냐면 제가 사람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 누군가를 또 만나서 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일다 하기 때문에 뭐 저런 때 내가 뭐 말을 못하고 참고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얘기하겠지만 괜찮아요. 사람 만나고 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모임에 꼭 나가요. 몇 달에 한번 모이는 모임이지만. 거기서 쇠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면 제가 무관심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저 얘기. 관심 없어요. 몇천 명, 뭐, 만 명, 이런 교회가 건축한 얘기가 내가 무슨 관심이 계속 그러는데 뭐, 괜히 기분만 나쁘지. 관심 없어. 난 뭐,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장로도 없잖아. 뭐, 당회 같고. 난 관심 없어. 난그 한국 교회에서 지금 뭐, 교회 갱신운동 막 하시는데, 전 사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도 큰 관심이 없어요, 저는. 별로 막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관심이 없어. 우리 교회 상황이랑 너무 다르니까. 다르니까. 교인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상처받아하시고 어떤 건 되게 생각이 달라요. 어떤 목사님 너무 착하세요. 교인 때문에 안타깝고 생각하셔가지고 형왜 그렇게 그냥 나도 그냥 불러다가 죽여버려 난 이러고 싶은데 그 형은 안 그래. 난 불러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마음으로 소화해내시고 참 목자더라고. 난 거짓 목자 같아 그분이 앞에 있어. 아난안 그러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시지? 너무 착해. 나랑 생각이 달라. 관심 없고 다른 생각들도 있고 그렇죠. 아 그리고 일단 너무 지루해. 목사님들은 조금 지루해요. 너무 오래 얘기해. 난 2시간이면 딱 좋겠는데 이번 모임도 5시간이나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약간 민망해요. 너무 은혜롭게 얘기해. 나 그런 거좀 민망하거든. 너무 은혜로워. 그래서 제가 막안 갈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모임 갔다 오면 근데 저한테 분명히 뭐가 있냐면요. 자극이 있어요. 이건 그분들 되게 다 제가 그래도 가는 모임이니까 정말 제가 다 존경, 저보다 좋은 목사님들이세요. 얼마나 저한테도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무슨 목회한다고 하면 정말 뭐라고 그랬더라. 전 성도들이랑 그 말씀은 제가 되게 기억나. 한 목사님이 제가 성도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낸 것들에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리에 있어야지 넌 지나치게 가까워.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너무 방해되는 거리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굉장히 크게 동의가 됐어요. 너 그거 자기만족이야. 사람들이 너 중요하게 생각해 주니까 되게 존재감 같은 거 느끼는 것 같은데 그거 자기만족이야. 목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제일 좋은 거리가 필요한 거야. 이런 말을 대놓고 정말 자기만족이라니. 아 진짜 씨.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날 아껴서 하는 말이잖아. 나한테 그냥 관람객 리액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나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하는 신앙적인 얘기가 이번 주 내내 감회 많았어요. 한 친구가 정말 한 시간 얘기를 하더라고. 아, 너걔 진짜 다시 만나기 부담스러워. 한 시간 얘기하더라고. 근데 한 시간 동안 한 얘기가 요즘에 그 친구가 확 받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데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도전도 있고요. 자극도 있고, 위로도 있고요. 그렇죠. 배려도 느껴지고요. 그렇게 시간이 쌓여가면 친구가 되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까지 친해지긴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좀.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한두 해볼거 아니잖아요. 잠깐 볼 거지만 되게 오래 볼 거잖아요. 뭐 잠깐 왔다 가신 분들도 있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되게 오래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계실 거잖아요. 지난주에 운명 집사님 셀이었나요? 그렇죠? 그 셀에서 몇 분, 뭐 이슬 자매님이랑 집사님이랑 또 누구였죠? 누가 있었니? 하여튼 아 경선이랑 이렇게 서로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나눴는데 세분다다 8년 되신 우리 교회 개척 때 오신 분들인데 서로 처음 그 얘기를 나눴다. 그래, 8년 만에 들어보자. 넌이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니? 아, 그땐 그랬었구나. 그래. 언니는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8년 전에. 물론 우리가 알고 지낸 지 8년이 됐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미안했어요, 되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더 많았다면 그 8년의 시간 동안 소소하게만 쌓여 있어. 우리가 꽤 좋은 관계에 쌓여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그래도 여전히 오늘 제가 설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화 상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대화 상대십니까? 좋은 대화 상대를 갖고 있다는 건요, 인생의 커다란 쉼터예요. 아, 내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복잡할 때, 힘이 들 때, 아, 누구 먼저 생각나요? 그 대화 상대가 먼저 생각나요. 그렇잖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말 안 통하는 남편 생각 안 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야 그러니까 네가 이랬어야지 라고 나를 아끼는 마음에 날 비난할 그 남편 생각 안 나요. 야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야, 걔한테 얘기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진짜 그쵸?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얘기하는 사람 날 아끼긴 하니까 그쵸?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기쁠 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말이 잘 통하는 대화 상대예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부모에게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들 인생 그런 일 있을 때 부모랑 대화하지 않죠. 왜요? 나를 사랑하시지만 대화는 잘 안 통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건 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모처럼 대화 상대는 아니어서 괜히 말해봐야 욕만 먹을 것 같고 그래서 힘든 일 있고 마음 아픈 일 있으면 한 석 달 정도로 대화를 끊고 난 아직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안 돼 있어 뭐 이렇게 아십니까? 아니면 아 하나님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 먼저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그냥 상상만 해봐요. 내가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좋은 대화 상대여서 내가 답답할 때 이해되지 않을 때 복잡할 때 힘들 때 어떤 때건 좋을 때 마찬가지로 아 얘기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도가 우리가 의무겠습니까? 아니 무릎을 자연스럽게 끌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조금만 정신 복잡해도 기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기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조금만 좋은 일 있어 기도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전 이래요. 당장 응답이 안 오지만 경청을 귀 기울이고 사금을 캐고 근데 뭔가 내 인생 응답의 맥락이라는 게 흘러가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소소한 일들 별로 흔들리지 않고 거기 중심 잡고 앞으로 갈 수 있고 이 대화 상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런 대화 상대이십니다. 하나님은 결론을 갖고 여러분을 무조건 그렇게 만들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입을 뻥끗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야 라고 얘기하시고 힐량하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장과 이해를 다 듣고 이해하고 경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교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대화 상대가 제대로 한 명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다 해결해줘서가 아니에요. 그 대화만으로도 내 인생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내 마음에 정말 많은 매듭들이 풀려갑니다. 하나님과 이런 대화 상대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많은 얘기들을 풀어가시라 그 말씀에 또 귀 기울이시길 주님께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천천히 기도해 볼까요? 하지만 묵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그냥 친구랑 이렇게 소소하게 얘기하는 정도로 우리 간구할 때도 있지만 돌아볼 때도 있지만 친구한테 서서 얘기한 정도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저는 하나님께 대화가 좀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제일 듣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전 이렇습니다. 전 이러합니다. 하나님께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다시 한번 풀어가시겠다고 얘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나님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풀어가 봅시다.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 일단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얘기하는 정도 그냥 소소하게 지금 저의 목소리 정도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Thank you. 그냥 외치고 부르짖으면 되는 건 줄 알고 산에 올라가 나무뿌리 붙잡고 소리만 몇 시간씩 지르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난 네가 지르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대화하고 싶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 각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기도가 대화임을 이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이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두려움과 내 욕심을 가지고 응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이렇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실 두려운 것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무서워서 아예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경청이 사금을 캐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저희가 제 인생에 분명히 소소하게 있을 주님의 응답들을 찾아 나서기를 소원합니다.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 무엇보다 목사 욕심에 저희가 정말 좋은 대화 상대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얼마나 미숙하고 우리도 얼마나 미숙한지 우리가 서로 좋은 사람임에도 서로가 좋은 사람을 알아갈 기회를 서로가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해도 참 많고 우리 안에 평가도 참 많고 사실 서로가 서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셔서 서로 가운데 다시 한번 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게 하시고 다른 어디에서 살 수 없는 영적인 대화가 이곳에서 이루어져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영적인 환기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람과 대화하며 내 안에 묵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 맑은 공기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